자리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좀만 더 크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있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무슬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 중에 그 자살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하드를 통하여 순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할 수 있다고. 72명의 여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욕심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집착이 강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또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요? 이 땅만 바라봐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실자가 되어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세 가지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억하기 좋으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조금 이해는 가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정말 보여주고도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모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 가운데는 모순이 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봤는데 그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카이스트 물리학 교수님인 그 이강영 박사가 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책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게 뭐냐. 현대 물리학에서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죠, 원자. 그렇죠? 원자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전자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원자가 수소예요, 수소. 근데 수소의 원자 핵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막 요만하게 농구공만하게 확대시켰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자 핵이에요, 이게. 원자 핵이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냐 하면 작은 씨 하나만 하대요. 씨, 아니, 점 하나. 그러니까 원자 핵을 이만하게 확대시키면 전자는 씨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 핵을 이만하게, 농구공만하게 크게 했을 경우 이 전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더블린 발트 스테이션 정도 있죠. 더블린 발트 스테이션, 그리고 브랜드우드 마운틴 하우스 정도로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게 원자 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농구공만하다면 그 정도 멀리에서 돌고 있대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대요.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본다는 게 뭐냐. 그렇죠?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우리 눈에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이 전자가 돌면서 전자기력을 발생하는데 그 전자기력의 에너지 때문에 가시광선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냥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꼭 그 물리학 시간 같죠? 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조차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보는 방법을 달리하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현미경이나 망원경 차원이 아니라 보는 인식의 방법을 달리하면 보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게 쿼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쿼크.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죠? 쿼크 입자. 그런데 그 양성자를 쪼개고 쪼개고 아무리 쪼개더라도 이 쿼크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쿼크 입자를 어떻게 그 존재를 입증하느냐? 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대요.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절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입자의 존재를 예,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새가족 환영회를 했었는데 그 한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우리 강단에서 또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래요.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이 전도해서 저희 교회 처음 오게 되셨는데 전도하셨을 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거나 어떤 큰 고통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는 의지도 강하고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는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가긴 싫지만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기가 부활절날 태어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부활절날 태어나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활절 전에 태어날 거래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틀어막고 있어주세요. 나오면 안 됩니다. 조금만 버티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짜로 부활절날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지난번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저희 교회 분 그 여동생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못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기적적으로 깨어나더라도 반신불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깨어났어요. 깨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신불수도 아니에요. 다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래, 우연이. 우연이 그랬겠지, 뭐. 예. 우연이. 예. 우연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생물체가 뭐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뭐 작용을 해가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각이 생겨나고 우연히 막 이렇게 진화되고. 여러분 이 컵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 확률이 얼마나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세포 하나가 이 컵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야.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매년 5월마다 큰 그 집회를 합니다. 이름이 인생 문제 대수련회예요.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집회인데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선배님들이 있었던 그때 당시 일인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막 장례가 막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설교 중에 누가 손 들고 질문해.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보여줄게. 그랬더니 장례가 더 술렁대기 시작해서 큰일 났다. 저 목사님 이제 오늘 큰 망신당하겠구나. 지가 어떻게 보여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청년 보고 가운데 딱 서라고. 서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따라하라고. 크게 외치라고. 자,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은 죽었다! 외쳤대요. 다시 한번 따라하라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이 청년이 푹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따라하라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은! 그런데 다시 툭 떨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하! 그러는데 푹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엄청난 그 손이 자기를 막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더라도 우리 내면을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피조물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욕구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욕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는 배고픔을 느낀다. 그렇다면 음식이 있다. 오리는 수영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물이 있다. 인간은 성적 욕구를 느낀다. 그렇다면 섹스가 있다. 그런데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경험들이 도저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욕구를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내 마음 가운데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또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있는 것만 그리워하지 없는 건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은 세 개의 팔을 갖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팔이 두 개잖아요. 근데 팔이 하나 여기 더 달렸어요. 이렇게. 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팔 하나 더 있기를? 네. 또 다른 한 쌍의 눈을 갖고 싶으신가? 눈이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 더. 저 같으면 있으면 뺄 텐데. 그렇죠? 네.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때 맛보았던 것, 가졌던 것, 손에 쥐었던 것, 알았던 것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눈이나 팔이나 다리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본 적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이토록 비참한 상실감을 맛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가운데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영혼을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우리도 만물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들도 그런 세계를 주목하여라라고 하는 권면이겠죠. 그것이 좋아야 주목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천국 가면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좀 애통해야 하는 건 견딜만 해요. 왜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픈 것 힘들겠지만 견딜만 합니다. 왜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만족감, 영원히 아프지 않는, 영원히 애통함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죠?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남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아내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자녀로부터도 해방돼요. 물론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리워하겠죠. 저처럼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저 남편들은 그리워하겠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누렸던 부부관계를 통해 누렸던 즐거움과 만족감보다 몇 배나 더,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그렇죠?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가면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하나님 이건 왜 그랬어요? 그 세상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걸 왜 그랬던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날마다 감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군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군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군요. 몰랐던 것들을 막 깨닫는 가운데 막 감탄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이지 않는 감탄, 영원한 감탄. 그 가운데 천국에서 살아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감격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삼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둬들이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그들이 함께 즐거워한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믿게 되는 게 아니죠. 선교단체, 선교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평균적으로 10번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처음 듣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9번만 더 들으면 예수님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그래요? 나보다 앞서 9명이나 먼저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 물어본다고.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때문에 몇 명 예수님 영접했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저 구석에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많이 영접했으면은 금별주간 쓰고 있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지난번에 그 지역전도 나갔었을 때 그 문전박대하던 그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여기 천국에 와 있어. 네가 그때 문전박대 당했지만 네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고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 너 그때 예전에 거리전도 나갔었을 때 그 사람 어디 있는지 궁금해? 내가 보여줄게. 여기 천국에 와 있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또 감격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제가 감격스러운 건 뭐냐 하면 9절이에요.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저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왔던 그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을 찬양한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그렇죠? 미국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터키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몇몇 인도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시죠? 네. 얼마나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한다?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십니까? 네. 아멘이 적네요. 예, 예. 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함께, 친히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맞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곳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예, 빨리라는 말에 조금 당황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이제 우리도 그곳에 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꿨던 꿈이잖아요. 그때 거기서는 사다리로 나오는데 층계 계단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하늘이 열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밖에 그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까?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오신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죽음은 끝이래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차라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호스피스 교육받을 때 이제 환자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암 말기 환자인데 목사님 보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 죽기 싫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완전히 낫게 해주세요.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동안 믿었던 믿음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기나 한 것입니까? 정말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나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야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이 더 좋은 거죠. 빨리 가야죠.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합니다. 스코페오. 영어로 스코프라고 하는 단어 있죠. 스코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한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소망을 둔다.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그곳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거든요. 큐티 본문이. 그래서 참 잘 됐어요. 11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빠짐없이 매일마다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시간에 두 종류가 있는데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예요. 근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토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향하여 가는 시간, 이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잠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현실 도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바둑을 뒀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바둑을 두는데 그 아버지께서 정말 엉뚱한 곳에 한 수를 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는 저쪽에다 바둑을 딱 두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바둑을 포기하셨나? 이거 현실 도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참을 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두셨던 그 한 수 때문에 제가 이쪽 집 전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먼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고수는 그렇습니다. 고수는 저 멀리 앞을 내다봅니다. 하수는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고수가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두면 현실 도피 아니야? 이렇게 비방합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먼 곳을 내다보는 것이 지금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결국엔 승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는 삶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 유익. 첫째는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눈으로 주목하는 쪽을 향하여서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는 쪽으로 몸이 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주목하여 봤대요. 그러면서 그곳에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곳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죄된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점차 가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면 내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목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죄된 것들을 바라보면 넘어갑니다.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보면 넘어가요. 나는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있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죄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래를 지었어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로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 왕에게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평생을 다윗 왕 쫓아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났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냥 인생 끝나요. 그렇죠? 돈을 바라보다, 돈만 쫓다가 인생 끝나요. 명예만 쫓다가 인생 끝나요. 자기가 칭찬받는 거, 그런 거 쫓다가 인생 끝납니다. 편안한 것 쫓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르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과 세상 염려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즐거움을 주는 그 세계를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 세계를 탐닉하며 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 문제들이 올 때마다 우리들의 1차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결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시선.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자 그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승리하게 됐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어요. 우리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이 경하대요. 잠시 받는 거라고 합니다. 잠깐이래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 있었지만 자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겼다 이런 말입니다. 스테반도 순교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보고 하늘을 주목하였대요. 그랬더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환난을 이겼던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중산층들의 대부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조기 은퇴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은퇴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는 게 꿈이래요.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 여기서도 즐기고 저기서도 즐기고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면 절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동일한 심정이에요.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이 똑같아요. 서양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빨리 은퇴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한다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셨습니까? 평생 돈 벌어서 조그만한 공 쫓아다니려고? 예? 그 공 쫓아다니려고 평생을 사셨어요?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편안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목적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그냥 놀고 즐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짧습니다. 곧 죽게 됩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더라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직장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더라도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 건강하게 잘 살았어. 편안하게 잘 살았어. 그랬는데 지옥 갔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좀 편안함이 없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변한 직장 없다라고 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집 한 채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인생의 최종 성적표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만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